네, 교회의 진심 마지막 파트입니다.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라는 대원칙 위에서 네 가지 기둥, 예배,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훈련,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을 선교적인 섬김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게 네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 꼭 선교는 마지막 레벨에 도달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나는 아직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공동체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교회도 못 찾았는데, 나는 훈련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선교라는 거는 아예 아직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교라는 단어는 제 교회 역사상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 중 하나이지 아닌가 싶어요. 선교라는 단어. 선교사라는 어떤 부르심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에게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 나 같은 일반적인 성도에게는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일이고 특별한 일,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이제 아주 최근의 변화인데요. 새로운 세계의 영역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에 새로운 세계라고 한다면 내가 가보지 않은 모든 곳이 새로운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주에 뉴스 중에 이제 그런 재단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특히 이제 저개발 지역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인터넷 보급을 위해서 설립된 월드와이드 웹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1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뭐 실패하거나 뭐 재정이 악화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예요. 그 재단의 목표. 인터넷 접근성이 70%, 전 세계적으로 70%까지 달성이 되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판단은 좀 밀어놓더라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확장됐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아마 보시는 것만 계속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찬양이 한 20% 나오고 가요가 80% 나온다고. 그건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봐서 그렇다고.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실 거고, 뭐, 어떤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어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상이 계속 뜨겠죠. 계속 보는 것만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오지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게 꽤 있어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지도를 봐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가는 곳이야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막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꽤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뭐 모르겠어요. IT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까? 얼마나 이게 세계가 변할까? 이런 걱정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책인데요.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이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죠. 성자. 성자로 시성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그런 사명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결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 대한 선교적 부르심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성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서로를 세인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특별한 성자들의 이야기입니까? 특별한 선지자들, 특별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저희 교회 주제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사들의 이야기입니까?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의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새로운 세계가 오는 그런 시대이죠. 선교적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현대 교회의 위기는 눈만 뜨면 또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해석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들은 계속 생기지만 영원히 보편 항구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이 복음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 이 교회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요, 저는 오늘 선교적 섬김이라는 방향이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자 교회의 진심으로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군데를 읽었는데 오늘 좀 흐름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하나를 좀 깊이 좀 주회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 선교적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하는데 다섯 가지 포인트를 좀 짤막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분 부분마다 좀 적용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9장, 마태복음 9장 제일 처음 읽었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선교의 시작은요, 관점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관점의 변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주요 이미지가 어떤 게 있냐면 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뭔가 상처받고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고 뭔가 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예수님 만나죠. 안 그래요? 맞죠? 우리가 약하니까 예수님을 찾죠. 맞죠? 여기 예수님 필요 없고 나 혼자 강하다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약하고 찢기고 우리 또한 목자 없이 기진한 그런 불쌍한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약함 자체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형제자매들과 참 사랑과 안식을 누리고 훈련 및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내가 도망쳐 나왔던 그 세상에 대하여, 내가 대항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감히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선교의 시작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 훈련하고 있는 선교 훈련, 그 훈련하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Perspectives예요. Perspectives. 관점이 변한다는 거죠. 관점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관점이 사실 우리가 선교적으로 가져야 될 관점 맞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 높은 곳에서 내리깔아보면서 아유 되게 불쌍해 불쌍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평가를 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패시브하게 어떤 패시브 다이그노시스가 아니고 아유 되게 불쌍하구나 여기도 불쌍하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액티브 컴패션이에요. 적극적인 공감이죠. 정말 찢겨서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랬듯이 정말 찢겨진 그 자리. 또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나도 문제 없는데요? 우리 행복한데요? 하면서 도리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불쌍히 여기거나 도리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공격을 우리가 받죠. 그러나 실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관점이 변했을 때 실제는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불쌍히 그리스도께서 여기신 것. 괜찮다 괜찮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쓰러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탑 엘리트였던 1% 완전 1%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은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데 나는 관점이 바뀌니 사실 난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세상에 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안타까워서라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안타까워서라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예배, 공동체, 훈련 이런 것이 역동적으로 어우러지는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 Active compassion, 적극적인 공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자, 첫 번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뽑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명백하게 선교적 섬김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같이 추수하러 가자. 같이 추수에 동참해달라라는 초대입니다. 일꾼이 몇 명 필요하다라는 쪽보다는 주님, 제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요. 몇 명 더 보내주세요. 이렇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맞닿아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선교적 섬김의 현장이 얼마나 크고 끊임이 없는지에 대한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몇 명 특수하게 보내가지고 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아니 제가 지금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정말 풀타임으로 정말 자기 인생을 내어드려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노고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교적 섬김에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교적 현장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교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명은 선교 맞아요. 그런데 교회보다 선교가 더 큰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 선교를 담는 개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선교가 특수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선교적 부르심 가운데 교회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점의 변화죠. 조금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닿는 모든 영역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적 현장입니다. 그리고는 10장 1절, 안 읽었지만요. 10장 1절, 바로 다음 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작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너 갔다 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들을 주실 테니 너희들은 가라.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솔직히 그 넓은 선교적 현장 추수밭을 다 못하죠. 다 못해요. 그 언제 다 추수합니까? 그런데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이 교회 진심의 내용이 계속 도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각개전투해서 특수부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같이 이 선교적 부르심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 훈련, 전도, 선교, 파송. 자,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자, 간 다음에 가서 뭐 합니까? 1절에 은사 받았죠? 자, 10장 1절에 은사 받았어요. 우리 선교적 부르심이 확실한 주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에도 확실합니다. 은사 받았죠? 은사는 곧 사명이에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은사는 곧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세 번째,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받은 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프트 줬다고 엄청 좋아하고 좋죠.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좋죠. 근데 그게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은 순환돼요. 거저 받은 것이 거저 주었을 때 또 거저 받은 사람이 또 거저 주고. 여러분, 교회는 이분하게 축복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서로서로 거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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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재생산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상화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 목매다는 게 여러분은 행복해 보이십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 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과연 오실지,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무한한 불안함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은 확실해요. 복음은 내일 어떻게 될지 확실하다고요. 선교적인 섬김은 절대로 열매 맺는 것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순환을 내가 거저 주었을 때 그게 그대로 내가 거저 받지는 못할 수 있어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거저 주었을 때 그 거저 준 복음이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순환된다는 것이죠. 이것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관점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대두되는데, 자, 누구에게 가래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죠?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액티브 컴패션 맞습니다. 액티브하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말씀 그대로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내 양을 찾고 또 찾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먹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는 것에 내가 슬퍼하며 내가 찾고 내가 먹이고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은 구약교회의 실패를 이야기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보내셨는데 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순교하였어요. 계속해서 순교하는 그 작업 가운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불쌍함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래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선언되죠. 내가 살리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그런데 희한한 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엄밀하게는 이 열두 제자들과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 목자가 없어 기진하는 자들. 세 번째, 선교적 섬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순환되는 것이다. 여러분, 거저 받았다는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취득하셨나요?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잘 보여서 뭔가 더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더 해서 내가 더 복을 받았다. 너희도 이렇게 되어달라. 이건 사실 아주 엄밀히 보면은 기복신앙과 우상숭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건 뭐라고요? 은사는 뭐라고요? 곧 사명이거든요. 우리를 제자 만드시고 제자로 함께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것.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무슨 잘남이 있어서 여기 서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남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죠?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 내가 사랑의 빚을 진 것.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인데요. 24장으로 갑니다. 네 번째 24장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징조로 파악해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끝이 가까이 오는 거구나. 가까이 와가는 거구나. 근데 이게 선교적 관점으로 보잖아요. 끝이 될수록 사람이 약해지고 세상이 약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이걸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진짜 희한한데 추수를 하면 남은 추수할 게 적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이 올수록 추수할 건 더 많아져요. 근데 끝이 오는 조건이 있는데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네 번째, 선교의 주체는 교회인데 그 결과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교회가 설립되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맥락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은 기관입니다. 교회가 안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부패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선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큰 흐름에서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때 건강합니다. 자,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AD 70년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AD 70년에 지금 우리야 유대인 기준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평등하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는 유대 민족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한 변화는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았죠. AD 70년이 오기 전에 정말 큰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바울 사도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와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게 처음엔 되게 약해 보이고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그 물줄기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리고 소위 유대 전쟁이라 불리는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정복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성전이 다시 무너졌죠.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게 세상의 끝이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기독교는 그때 유대교와 확실하게 분리가 되었고 로마의 반복적이고도 체계적인 핍박이 수백 년 이어졌지만 로마를 아래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밀비안 전투,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꿈에 계시를 받아 이 표식으로 네가 승리하리라 하면서 결국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되죠.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많은 유럽의 문화들이 기독교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로마 외에도 여러 제국들, 여러 굴곡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아니, 이제는 우리를 통과해서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교. 많은 선교학자들이 무슬림 지역의 복음화가 땅끝, 곧 끝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 선교적인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복음의 전파, 저와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요. 천천히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교에 실패하셔가지고 유대인 설득에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르셨나요? 여기서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2024년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노리스타운, 이 필라델피아, 이 지역만을 가지고 나의 시공간만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선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시간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자들을 왜 부르시고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우리를 왜 선교에 동참하시는가? 선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사역과 거룩하신 뜻에 우리를 특권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너희 안 하면 큰일 나, 너희 안 하면 죽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막 불쌍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찌질해가지고 내가 지금 갇혀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쓴 서신이 절대 아니에요. 나 괜찮다, 나 괜찮다,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매여 있으나 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 나는 매여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진전하고 있다. 여기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 선교적 특권에 동참한다. 이것도 관점의 변화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특권으로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28장. 저는 이 28장 말씀 마지막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사명, 대위임령, 대명령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저는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12번에 나눠서 우리가 관점이 바뀌었다면 하나하나 선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방법론이 어떤지 한 단어 한 단어 또 한 구절 한 구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절 19절 20절 하나만 볼게요. 내가 이런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9장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보셨어요?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지만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선교학적으로 유명한 단어죠.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이번에 제자원 때도 그 개념을 많이 다룰 것 같은데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교회를, 제자를 동참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일로 가자, 이게 맞다, 이것을 하자, 같이 하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자,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사람들이 정말 힘을 잃고 정말 쓰러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훈련에 대한 이야기 나눴죠. 주님과의 화목, 사랑의 교제, 서로를 향한 뜨거운 기도. 그런데 교회의 최종 목적은 거기가 아니고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는 훈련소예요. 여기는 연습실이에요. 그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수천 명이 모여서 정말 여기가 진짜 파라다이스다,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즐거워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큰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입고 와서 너희를 그거 안에서 안 입고 와서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뜻이죠. 자, 적용 몇 가지만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관점의 변화를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화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의 셀프로, 우리의 자아로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에 벌벌 떨면서 거기에 네가 설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그 자리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이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인 사상들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가게 되는 그런 현장이든, 그런 적대적인 사상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세상이 막 맹공을 하니까 막 교회를 막 말살을 하려고 막 엄청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맞서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다시 위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시 한번 진리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맞서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영원한 부활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린 패시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액티브 컴패션, 적극적인 공감함과 긍휼함과 불쌍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무례하게 막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으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선교적 섬김의 기회가 여러분 보이신다면,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하나하나 지정해 드릴까요? 일로 가시고, 일로 가시고, 이거 섬기시고, 이거 하세요. 레코멘드하는 작업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보입니다. 선교적 기회, 선교적 섬김의 기회가 보이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이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의 변화와 선교적 행동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관점이 변하지 않고 선교 중요하다니까 행동만 흉내내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방향성도 모호하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하지만 반대로 관점은 변했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건 또 진짜 관점이 변했는지 의심스럽죠.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보내시는 시점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또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교회는요? 교회는 이 선교적 섬김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마음껏 연습하세요. 마음껏. 사역지원서? 마음껏 연습하세요. 이게 여러분 선교적 섬김으로 훈련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특권을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교적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 또는 정말 인티메트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요. 기도 자체가 선교적 작업이 됩니다. 우리 미사모 각각 계시잖아요. 어떤 미사모는 우리 양로원 미사모 같은 경우에는 매월 양로원에 직접 가서 섬겨요. 그런 미사모도 있어요. 미셔널 라이프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중남미 미사모, 글쎄요, 우리 동남아 미사모 가기 쉽지 않죠? 한 번씩 가기 쉽지 않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십시오. 우리 엘살바도르도 갔고 또 지금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새로운 현장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데 한 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모들은 모여서 무엇 하는가? 그곳을 마음의 선교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셨어요? 우리 엘살바도르 황병철 선교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었던 거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18년 된 노후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해달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푸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는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피해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걸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바라본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그 자리가 내 눈에 보인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진짜 붐이었어요. 북한 교회를, 북한,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주시는 자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붓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매년 본향교회 친구들 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하여 선교적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선교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누는 것. 우리 교사들, 지금 교회 내에서 교사들, 우리 아이들 가르치죠. 그거 자체도 선교적인 작업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 멀지 않아 3년, 5년, 10년 후에 세상에 내던져질 텐데 그때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교적인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품고 교육하는 것. 선교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선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선교의 현장에 동참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자.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여섯 번에 걸쳐서 많이 나눴고요. 이제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맺힐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변하여 교회를 바라봐 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 섹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선교적 섬김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